주간 미국 뉴스 종합. 지난 한 주간 미국인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김현호 기자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현호 기자,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민주당의 두 경선 후보와 공화당 후보가 모두 미국의 불량 주택용자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국가 경제 회생 방안을 제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연일 사설과 논평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해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바락 오바마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 이렇게 세 명의 대선을 향한 경선 후보들이 제시한 대책들은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점이 거의 없고 도리어 같은 결론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 후보가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불량 주택 이용자를 상환 못해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개인들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화당 측은 시장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면 개인을 보호하기 어렵고 개인의 자산이 줄어들면 시장은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은 입장이다, 이런 지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 두 후보들은요, 실제로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개인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3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의 맥케인 의원은 무책임하게 행동한 개인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참고로 부실 금융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 현재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은 탈 없이 매달 융자금을 불입하고 있는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수는 약 8천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또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존 맥케인, 아리조나주 출신 의원의 태생지를 둘러싸고 작은 소요가 있었는데요.
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 1936년 맥케인 의원이 미국 본토가 아니라 파나마 해협 지구 미 해군 기지에서 태어난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두 명의 변호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헌법은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시민이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케인 의원은 미 해군 기지 안에서 태어난 데다가 양부모 모두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 규정된 자격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이들 변호사들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앞으로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다짐했죠?
네, 마이클 무카시 법무장관은요, 지난 27일 특별 강연회에서 연방 법무부가 비리 사건 조사에 있어서 당파적 충성심을 중요시한 나머지 제대로 부정을 파헤치지 못한다는 비난을 일축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소속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법무장관의 발언은 미국 영인 푸에르토리코 총독이 선거운동 자금 불법 전용 등 모두 19가지 혐의 항목으로 기소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고요.
네, 무카시 장관은 지난해 11월에 취임한 이래 공직자들의 비리 척결을 법무부의 최대 과제의 하나로 표방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무부는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하기 전 이미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비리 조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2006년의 경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수가 거의 1200명에 달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두 사회 보장 제도로 볼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고 지난 25일 재무와 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이 두 제도의 이사진이 기자회견을 갖고 경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 정부가 모든 은퇴자들의 노후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70여 년 전인 지난 1935년에 수립한 사회보장 제도이고요. 메디케어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부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자들을 위한 의료 혜택 제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두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려면은 앞으로 75년간 무려 42조 9천억 달러의 적자가 초래될 것으로 최근에 발표된 연간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면은 사회보장기금은 오는 2019년에 그리고 메디케어는 2041년에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나서 올해 62세로 은퇴할 연령이 된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한다는 것도 한 가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연령층의 수가 무려 7,80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7,800만 명의 은퇴자들이 거의 한꺼번에 사회보장기금을 수령하게 되면요, 그 액수가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9년 후인 2017년에는 지급액이 사회보장제도 수입액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은퇴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은퇴연금을 저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기금이 단순히 은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직자와 심신장애자, 극빈층 등 미국민 모두가 최소한도의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하도록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씀씀이가 그만큼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이미 여러 해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현 조지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던 지난 2004년에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제1국정과제로 내세웠었습니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부시 대통령은 젊은 층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 은퇴연금 지불액을 사회보장기금에 불입하는 대신에 주식에 투자하도록 주창했지만은 이 안은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의해서 좌절됐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에게 연금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해서 기금을 확충해야 하고 또 의회는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인들이 갈수록 남부지역 서남부의 텍사스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미국 국세조사국이 27일 발표한 추정치에서 이 같은 미국인들의 지역별 새로운 인구 변동 추세가 드러났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년 사이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새 주민들이 이주한 지역은 텍사스주 달라스, 포트워스로 인구가 무려 16만 2천 명이 더 늘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달라스 말고도 휴스턴과 오스틴 그리고 산 안토니오도 인구 증가율에 있어서 전국 10위 안에 올랐습니다. 달라스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두 번째 도시는요,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15만 1천 명이 늘었고 3위는 아리조나주 수도인 피닉스로 13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의회가 과거 흑인 노예 제도 시행에 공식 사과한 것도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죠.
네, 지난 26일 플로리다 주 상원과 하원에서는 과거 주정부의 흑인 노예 제도 시행을 가리켜서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규정한 그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의 찰리 크리스 주지사는 이번 표결을 가리켜서 철학가인 에드문드 버크의 명언을 인용해 선량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악은 입지를 강화한다며 그러나 행동하기 위해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말고도 이렇게 지난날의 노예 제도를 공식 사과한 주들이 또 있죠.
네, 다섯 개 주가 더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또 버지니아, 메릴랜드, 그리고 뉴저지 등인데요. 플로리다주의 노예 제도 역사를 보면은 약 4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로리다주의 첫 노예들이 발을 내디딘 것은 1565년 세인트 어거스틴의 목장과 사탕수수 농장 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 발발 직전인 1845년부터 1860년 사이에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노예 제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을 때 오히려 플로리다주의 노예 수는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간추려드렸습니다. 주간 미국 뉴스 종합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진행합니다.